바울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를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를 한 가정의 가족으로 대우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을 듣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하라. 그런 당부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 붕괴의 비극으로 가족 개념 자체가 흐려지고 지구촌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개인주의의 모습들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들입니다. 사실 지구촌이라는 그럴싸한 말은 개인주의를 합리화하는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좋지 않은 서구주의들, 서구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보다도 더 범람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두 군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약간 글귀는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혈연적인 형제관계보다도 영원히 결속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사도는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속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룰 것을 경계해주고 있는 부분을 여러 말씀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14장 10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 속에서도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를 늘 배려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계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13절에서는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렇게 같은 우려를 우리에게 경계로서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지식이라든가 세속적인 지식들이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형제를 구분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우려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물론 본문을 비롯해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한다면 그 형제된 성도들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구성된 이 우주적인 가족으로서의 한 부분이요 지체요 모형인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점검함으로써 신앙의 보다 사실적인 부분들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한 가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쉬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생각하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가족이 중요하다. 사회 속에서도 가족, 가정, 교회도 가족이다 그러는데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다 가정 속에 거하죠? 그리고 서로가 다 가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가족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어떤 것이 가족일 것이다. 그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각 개인의 가정 속의 가족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속의 가족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면모를 한번 살폈으면 하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가 각 육신의 가정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엇임을 다 잘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유쾌하고 행복한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아야 됩니다. 물론 말세적인 현상들이 많은 가정들에서는 이런 가치들을 빼앗아가고 있지만 가정이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바로 이 가정과 같아야 한다고 가족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무시를 당하고 피곤한 몸이 되었어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재충전을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이고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걸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완전한 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로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옆으로 바로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세상 속에서 긁히고 상한 마음들, 찢긴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해소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함으로써 감격을 회복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현실적인 건 뭡니까?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세속적인 교제가 아니라 신령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교제고 예수도를 맏형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지난주에도 피를 흐르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갖는 예배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로 더불어 세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임을 여러분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무시를 당하고 피곤한 몸이 되었어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한 힘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다시 재충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서면서 홈 스위트 홈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 달콤한 내 집, 달콤한 집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런 맛을 못 보는 자녀들,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장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홈 스위트 홈.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아무데나 퍽석 주저앉거나 쓰러져서 온갖 간섭과 눈총 속에 일을 마친 세일즈맨은 또 집에 돌아와서 뭐랍니까? 오 마이 생츄어리 그런다고요.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서죠. 물론 요즘은 가정이 해체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정 치유의 문제들이 중요한 교회나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건 왜일까요?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가정이나 가족이란 눈치를 봐도 되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성역입니다. 생추어리 하는 것은 성역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족들만의 성역, 세상에 어떤 존재들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 이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가족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에 한 네 가지 정도로 살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서로 간의 가족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의식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안정감이 될 때도 있는 것이 뭡니까? 서로의 가족 관계입니다. 서로가 옆에 있어도 경계되거나 눈치가 보이거나 어색하지 않은 곳이 가족이고 자신의 집입니다. 그래서 잠옷을 입고 있어도 앞을 좀 어질러 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가족. 이것이 바로 가정 구성원들의 서로의 왕국입니다. 그렇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문제가 된다면 그 가정이나 가족은 문제 있는 가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남편이 손님처럼 여겨지고 자녀들도 와서 잠만 자고 먹고 나가는 여관방이나 식당처럼 여겨지는 이야기들을 들어 듣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손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족은 집에 함께 있어도 신경이 쓰이지 않고 함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지만 손님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손님 되기 싫어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make yourself at home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빌렘지 원장댁에 일주일 사는데 아침에도 이 말 저녁에도 이 말 그러더라고요. 뭐냐니까 당신 집에서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나 손님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에서 자는 것까지 가족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 속에서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평안함이 주님의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기만 들어서면 세상의 괴로움이라든가 근심, 슬픔, 서러움이 다 잊혀지고 성도들 보는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상쇄되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가족이란 어떤 겁니까? 가장 가까운 칭호만이 쓰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가족 간의 또 다른 특색은 명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수시로 명칭을 바꿔 써보지만 역시 자연스럽고 감사하기만 한 존재 역시 가족임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수시로 어떤 수식어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말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게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벌바드 교회에서는 교우들이 3,000명이 넘기 때문에요. 그 교회의 특색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전부 교우들이 명찰을 달고 있어요. 하나같이 명찰을 달고 있는데 명찰을 안 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도에서 만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데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우로 등록하면 먼저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찍고 그리고 거기 아마 교회에서 명찰을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만들어가지고 주면 딱 여기다 꽂고 다녀요. 근데 그 명찰에는요. 특이한 게 뭐냐니까 교회 직분이 없어요. 전부 이름뿐이에요. 교회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라고 서로가 또 멋쩍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교회 구성원이 되면 이렇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다니는 이름을 나타내고 다니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가족은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교회에 환기시키는 말씀이 바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사회 속에 높은 지위를 가진 아버지일지라도 가족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요 남편일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려도 그러한 아버지라도 아빠라는 호칭에 더 행복할 수 있고 매끼 식사를 장만해 주지만 그 어머니를 가리켜서 주방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또는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의 명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도를 마태우로 섬기는 교회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은 어떤 겁니까? 서로를 기꺼이 주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한다는 거죠. 가정 일에 관심은 가족인지 아닌지 구별됩니다. 만약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거기 관심이 없다면 그건 그 가정의 가족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어떤 일에든지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손님은 그 가정의 문제, 혹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그 가정의 일들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지 행복이든지 고통이든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주고받아도 어색함이 없는 그것이 비로소 가족관계입니다. 홀로 짊어지는 괴로움도 혼자만 누리는 풍요도 건강한 가정 속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서로의 아픔을 그리고 서로의 부채를 감당해 줍니까? 그것은 단순한 이유, 즉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사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족이니까. 네 번째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보호하고 옹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정의 부끄러운 일을 밖의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의 사람들에게 자기 가정의 좋은 것들만 자랑을 하고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을 나누는 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일이라면 죄성의 사람들은 더 퍼뜨리려고 합니다. 서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남이 오면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쉬쉬 이렇게 할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분내고 항변할 것입니다. 이게 가족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게 거꾸로 된다면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억지가 아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때 비로소 천국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도를 마탱으로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건 뭡니까? 피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은 피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의 맏형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의 대표적인 관계는 무엇보다도 혈통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약, 즉 결혼의 관계이지만 이것 역시 피로서 계승되고 어머니는 자신의 피를 모아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도록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피의 언약 속에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피로 맺어진 이 세상에서 끝나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중대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가족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사랑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관계이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관계이고 사랑을 먹이로 자라가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다른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족된 사실의 근거를 고백해서 이르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령에 퍼부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단순히 사랑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인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은 피에 대한 귀중성을 몰랐고 형제에 대한 귀중성을 몰랐는데 왜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 간에서는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 의식이 들어와서 아우를 죽이고 마는 비극을 이 가인과 아벨 속에서 보는데 여러분 가족에는 형제간도 너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부부간에도 당신이 더 나보다 못해. 아니 내가 더 나아. 이런 경쟁의식은 가족 속에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쟁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 가족 속에서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서로의 배려와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의 가족관계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자, 피해 관계 속의 세 번째는 뭡니까? 법이 있지만 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에서나 위계 질서는 있고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정이 위계 질서가 없으면 됩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어요. 손자를 귀엽다니까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놀려고 한다고. 그게 뭡니까? 위계 질서가 깨진 거거든요. 가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우선하는 곳은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가정은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장소가 아닌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실한 성경적인 선언과 함께 익숙한 또 하나의 별명이 바로 가족이고 가족은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이고 여기서는 굳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관계도 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남겨두고 가니까 형제간들이 그걸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의논이 안 되니까 법원으로 가요. 그럼 벌써 그 가정은 해체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은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법 이전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피 흘리심의 사랑이 바탕이고 존재하는 이유이고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진단, 시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 말씀을 남들에게 다 적용해보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 가족이라는 사실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질 않습니다. 13절 참고로 하십시오. 왜요? 가정에 그보다 비교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산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고민과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에 더 가깝거나 그들과 더 잘 조화가 된다면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고요. 역시 앞에 10절도 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그 10절을 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좀 두렵죠? 15절에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경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14절을 우리가 본문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정리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에베소서 5장 32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 자신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오늘 말씀과 함께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맏형이신 예수도의 희생의 피에 감격하고 지배당하는 교회가 진정 영원의 약속과 주님의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상속할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도의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고 무엇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세상에 더 익숙하고 세상이 더 좋아집니까? 나는 세상에 가까운가? 주님의 가족인 교회 속에서 자연스럽고 평안하며 행복하고 만족한가? 이 영원한 가족과 가정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과 몸과 시간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가?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